오늘 저는 2020년도 첫 주일이지만 설교를 새로 뭐를 하나를 이렇게 시리즈를 시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연말에 계속해서 해왔던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일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갔다가 23일 날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1월 26일 날 주일 때 제자에 관한 설교를 한번더 하고, 그리고 2월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한 5년을 계획을 했는데 이제 진짜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5년 갖고 안될것 같아요. 그거 이사야서 마치면 아마 제가 은퇴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저뿐만 아니라 항상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겸손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지난 마지막 주일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때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어떤 것들이었는가 하면, 행함과 믿음이 있는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 신년 첫날 예배 때에는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겸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책장 안에, 저는 뭐 이렇게 책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닌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책을 한 권을 산게 있어요. 이 주소가 칼슨 캘리포니아로 돼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산 책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뭐 읽고 그랬다가 그냥 대충 흘려 지나갔던 책인데, 이 책을 다시 꺼내 들게 되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잖아요, 그렇죠? 이 책은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본래 제목은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라고 하는 책인데, 17세기에 살았던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고 1605년에 태어났습니다. 1605년에 태어났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군대에 가서 군 복무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뭐 역사학자거나 인물의 전기를 찾아가거나 이런 일을 좀잘 못하는데, 여기저기 자료에 놓고 보면 이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군대에 갔다가 군대에서 좀 다치는 것 같아요. 몸이 좀 다치고, 그러다가 좀 마음이 좀 울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무를 보고요. 겨울에 나무를 보는데 그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 마지막 잎새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훅 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살았죠. 17세기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살았고, 교회도, 즉 성당도 갔고 그랬지만, 그날 이제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요. 군대에서 제대를 합니다. 몸이 이제 아파서 제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1666년에 파리에 있는 어느 수도원을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그 수도원에서 이 로렌스에게 처음으로 맡긴 일이 뭔가 하면 부엌 일이에요.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데, 이 로렌스가 아뭐 이런 거다 있어. 뭐 나한테 이러는 걸 시키는 거야. 그래서 막 궁시렁궁시렁 되는데, 어쨌든 그 부엌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그 수도원의 수도원 원장이 돼요. 수도원 원장이 되면 이제 부엌 일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부엌 일안 해도 되는데 그는 부엌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설거지하고 밥을 만들고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계속해요. 그리고 이 책은 그 로렌스, 이분에 대해서는 그냥 로렌스 형제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요. 이 로렌스 형제가 이제 썼던 편지들, 그리고 대화 이야기들, 그리고 묵상했던 것이 이렇게 모아서 쓴 책이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글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자막도 만들어 놨는데요. 온갖 그릇과 팬과 다른 모든 사물의 주 되시는 주여, 음식을 만들고 그릇들을 닦는 일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분이 성도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예요. 성도인데, 이 말은 내가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가 되도록, 즉 다시 말하면 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그가 여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사실은 조금 영향력을 받았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게 얼마만큼 이게 저한테 많이 와 닿았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는 늘 지금까지도 연세가 33년생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설거지를 하십니다. 밥하시고 청소하시고 지금도 저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네 밥 먹은 건 네가 설거지해야 된다. 나 진짜로 설거지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아버지 안 닮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 나의 성찬식은 설거지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설거지를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해서 지금 손에는 주부 습진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설거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설거지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로렌스를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삶의 목표는 로렌스 형제를 닮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정공필 목사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그 겸손의 샘플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잘 못해도 바른 길을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겸손을 하다가도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에게는 많은 덕목을, virtue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많은 특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희생하는 것, 예를 들면 순종하는 것,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많은 덕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것 하나를 저한테 고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겸손을 고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이미 우리는,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어요. 잘 못해서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제자 학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학교에 들어와 있고 혹은 훈련 학교에 들어왔다고 해도 돼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가장 힘든 과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이 정말 힘든 학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선생님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로렌스도 아니고, 그리고 뭐 한국의 아주 훌륭한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또 여기서 있는 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부모님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도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에 대해서 어떠한 모범을 보이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범을 보이실 때에 정말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마지못해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 복음서에도 있지만 또 바울서신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순간순간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잘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면서도 아,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게 좌절도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He humbled himself. 자기 스스로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뭔가 모자란 것이 있고 예수님이 어리석고 공부도 많이 안 하고 권세도 없어서 그냥 비굴하게 에이씨 알았어 해야지 이러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직장은 그렇지 않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안 입고 그 치사할 때 있잖아요. 돈 주는 사람이, 사장이 내가 너 돈 주는 사람이야. 너 내 돈 받고 살잖아. 그러니까 돈 받은 만큼 일해야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월급 받은 만큼 그 값어치대로 일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안 하면 나태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준다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질시키면 안 되잖아요. 미스터 정,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데 집에 와서 청소 좀 해줄래? 이거는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또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거를 순종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으면 잘릴까 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거 안 하면 잘릴까 봐. 에이씨, 그래도 참아야지 어떻게 해. 그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낮아지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치사해도 안 입고 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비굴한 거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시는데 어디까지 내어주셨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선생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답게 살겠다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덕목이 겸손이에요. 근데 그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요? 우리는 겸손해야지라고 이야기해요. 예, 겸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한계선을 그어놔요. 그래, 한 번만 참자. 그래, 두 번 참자. 세 번 참자. 나 이제 못 참아.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푹 하고 터지죠.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데 나한테 죽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못 죽어. 그리고선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춰주셨는가 하면 죽기까지. 그러면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겸손은 죽기까지 하는 겸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죠. 순종도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순종과 겸손 중에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그러면 저는 겸손이 더 어려워요. 순종은 그러고서 한번 참으면 돼요. 그냥 그러고 참으면 되는데 겸손은 뭐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겸손은 나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거기는 죄인들만 죽는 곳이고 거기는 사형수들만 죽는 곳인데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 그곳인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았다면 거기 못 올라가겠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지 않으셨겠죠. 그러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가 하면 열두 제자들을 놓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물론 성령님이 우리들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고 듣고 보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어때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태블릿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클라우드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오직 머릿속에 있는 말씀과 아니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게 많이 퇴색되어 있는 탈색되어 있는 희미한 성경밖에 없었을지 몰라요.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래도 핸드폰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클라우드가 뭔지 못 알아들으시는... 그냥 모르는 걸로 합시다. 하여튼 뭐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저는 모든 리소스를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 말씀이 더 정확하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 예수님께 직접 듣는 거예요. 열두 제자들이. 그 열두 제자들이 직접 들었어요. 3년 동안.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겸손했어야죠. 근데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이 제자들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수했던 세 가지 이야기를 그냥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 어디서 이 제자들이 실수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례인데요. 첫 번째는 변화산이에요. Transfiguration. 그 변화되는 그 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3명의 제자는 무슨 생각했을까? 우와. 와,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혹은 경험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한국에서 다니셨을 때, 뭐 미국에서도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학급에 뭐 50명이든 60명이든 70명이든 그중에 세 사람을 딱 뽑아갖고 야 너희들 좀 나 좀 따라와, 나 좀 도와줘. 그리고 세 명이 나갈 때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 없습니다. 제 손에 장을 쥐줘도 됩니다. 왜 맨날 나만 시키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난 이래봬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 지금 뽑혀서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신나서 나갑니다. 아, 뭘 여러분은 안 그러셨는 것 같으니 저는 그랬어요. 신나서 나갑니다. 그럼 공부도 안 하고 뭐 책도 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뭔가 스페셜한 것 같아요. 세 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뭔가가 스페셜한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들을 등급을 나눠서 보면 3명은 우등반이에요. 나머지 9명은 월등반이에요. 그러니까 우열로 이렇게 나눈 거죠. 우열로 나눠가지고 하니까 세 명은 신나는 거예요. 마침 9명은 산 아래에 있었는데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와서 당신네들이 예수님이 제자죠.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귀신을 좀 쫓아내세요. 그랬더니 9명의 제자가 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술렁술렁술렁. 이거 진짜 예수님의 제자 맞는 거야. 뭐 그러면서 별의별 소리가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내려왔어요. 내려오셔가지고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아,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쳐주질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는 없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연결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어요. 세 명의 제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야, 그것도 못하냐? 나 이래봬도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 보고 온 사람이야. 그런 것도 하나 못해? 라면서 자기들이 잘난 척을 했어요. 충분히 그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살펴볼 수 있는 이유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9장 35절인데 이럽니다. 예수께서 안지사 열두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가 큰지에 대해서 논쟁을 피고 있을 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그들이 겸손하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칠 때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안아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옳다. 즉, 겸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했을 거예요. 아니, 이해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설교하면 아, 그렇지라고 조금 이해하시잖아요. 물론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게 문제지만 아무튼 듣고 있는 동안에는 아, 그렇지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잠시 후에 어떤 아이 하나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바쁘셨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야, 선생님 지금 바빠.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 그러면서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 가로막는 모습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아이 하나 오는 것을 막는 것을 보고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새 잊어버리고 그랬느냐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면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아,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하물며 우리라고, 하물며 우리는 듣고도 잊어버리고 아,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대충 살아도 돼요 이러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 더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3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루살렘이 거의 다 왔을 때 이 마지막으로 내려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갈 때 거의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휘날리면서 예수님한테 왔어요. 살랑살랑대면서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선생님 제가 이래봬도 보는 눈이 있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들 둘 있는 거 아시죠?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한 녀석은 오른편에 한 녀석은 왼편에 이게 좀 자리 하나씩 좀 주세요. 내가 선생님 사역하실 때 돈도 많이 갖다 드렸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속으로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야, 너만 엄마 있냐? 나도 엄마 있다. 너만 니네 엄마만 치맛바람 휘날리냐? 우리 엄마도 치맛바람 휘날릴 수 있다. 그리고 아마 그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툼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훨씬 낫냐라고 하면서 자리 다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자리 다툼을 시작을 하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 이 자리 다툼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까지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자리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려고 왔다. 그 섬기는 모습이 뭔가 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랜섬으로 주기 위해서다. 몸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섬긴다라고 하는 그 본뜻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딱 맞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몸값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잖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도 제자들이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지난주 했던 거니까 길게는 안 할게요. 어느 누구 하나 선생님의 발을 닦아주려고 했던 제자들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물론 선생님이 이 녀석들에게 내 발도 안 닦아주는 거야. 누군가 내 발 닦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지금 겸손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같이 나눠야 되는 그 자리.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자리 다툼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다 말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가지고 오실 때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발 앞에 놓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바로 그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못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 겸손해라, 겸손해라. 세상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고요. 이제는 겸손이라는 단어만 생기면 이렇게 막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막 알러지 반응이 일으켜질 정도로 귀에 딱지가 앉았는데 그 말은 아, 이제는 됐다? 아직도 멀었다라는 거죠. 어머니의 눈에서 보면 아들이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그 정도면 됐어 그러실까요? 아니죠.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자 질문합시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니까? 참 대답을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게 사실인데 또 어떡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오늘부터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사시겠습니까? 이건 이런 아멘은 크게 해도 되는데, 뭐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은 크게 하는데, 이런 아멘은 작게 하니 한번 다시 합시다. 오늘부터 오늘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사시기로 약속하십니까? 제가 센 단어 썼어요. 약속이라는 단어 썼어요. 자, 그러면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 짐을 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첫 번째가 뭔가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의 짐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못 입는 이유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덕더덕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겸손의 반대말이에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 지금 교만하잖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받아주지 않아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은 우리들을 정말 망가뜨립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당신은 이거 할수 있어. 아유, 나는 못해요. 얘 진짜 못해서 못하는 건지, 할수 있는데 한번 빼보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지만 근데 나는 너보단 조금 낫잖아. 나는 이게 이 사람한테 가서는 저는 그거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야 나는 그 정도는 한다. 이거는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으로 차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단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겸손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분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그 이야기 먼저 봅시다. 민수기예요. 민수기에서 모세에 대해서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에 히브리 민족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야, 싸우면 어떡해?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애굽 군사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까지 죽이려고 그래? 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면 애굽 군사를 죽였다라는 말은 뭐예요? 너왜 우리 민족 괴롭히는 거야? 그 말은 의협심이 나온 거예요. 의협심이 나오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타지 않는 그 가시나무 떨기에 그불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 노, 나못 가요라고 거절하는 그 모습, 이게 물론 저 같아도 못 가요. 저 같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할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노예예요. 노예는, 종은 주인이 시켰을 때에 내가 할수 있을까, 할수 없을까 고민하고 난 다음에 할수 있는 것을 하고 할수 없는 것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는 내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 순간에, 나 못해요. 라고 뒷걸음질 쳤어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많잖아요.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어쨌든, 애굽 땅에 갔어요.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왔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라고 투덜투덜대고 있을 때, 특별히 물에 대해서 투덜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 반석에서 문을 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치라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거기 치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이미 화가 꽉차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들 잘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쳤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배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가 광야를 걸어가는 그 시기에 그 구스 여인,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니까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인데, 미리암이 어? 왜 구스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만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느냐, 우리들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결혼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모세를 야단친 게 아니라 오히려 미리암을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문둥병을 얻게 된 거예요. 이때 모세가 거봐, 나한테 덤벼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 인간이라면. 여기서 제가 1분만 곁길로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또 잘못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목사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끔씩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잘못 적용을 합니다. 미리암이 누나지만 모세의 말을 반역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목사들에게 함부로 하고 반역하고 대들면 이렇게 문둥병 걸릴 것이다 라고 적용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이야기, 바른 이야기를 할게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습니다. 예, 아니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면 모두가 심판받습니다. 목사 포함해서. 목사가 말을 했기 때문에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제 말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자신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런데 무서운 것이 하나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목사 아니라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어야죠. 받아야죠. 순종해야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사람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모세가 거봐라,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거봐라, 내 누이지만 내 말을 거역했으니까 이와 같이 문둥병 들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대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낮춰지고 또 낮춰지고 또 낮춰져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을 벗는다라고 하는 건데, 교만함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만 이 겸손의 모습이 성도들에게는 친절하게 나오는 겁니다. 온유하게 나오는 겁니다. 너 왜 저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와 같이 낮아지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친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친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친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야 되는 짐은 허영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허례허식이라는 말 많이 썼죠.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은 본능이 아주 나빠갖고요, 감추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뻥튀기를 한다는 게 문제죠. 그를 더 크게 한다는 게 문제죠.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저는 아주 가끔씩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를 안 해요. 예, 이야기 안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잘못 아니에요. 막 과거의 아픔을 뭐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드러내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면 이게 마치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 여자분들, 여자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화장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나가실 때 화장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화장하죠. 그런데 전날 밤에 했던 화장 지우고 화장하십니까? 그 위에다가 덧칠하십니까? 그 위에다 덧칠 안 하잖아요. 일단 뭐 이렇게 지우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뭐 화장 이렇게 지우는 거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지우고 해요. 근데 만약에 화장을 지우지 않고 매일 화장하는 사람이 한 달 동안 화장을 덧칠하고 또 덧칠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립스틱이야 빨아먹는다 치더라도 이게 얼굴에 붙는 거, 붙이는 거, 그러면 이게 떡이 되잖아요. 저는 화장도 안 하지만 그 정도는 알거든요. 저는 이게 비비크림은 바르거든요. 근데 그거 지우지 않고 그 위에다가 또 비비크림 바른 걸 생각하면 끔찍해요.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씻지 아니하고 덧칠하고 덧칠하고 덧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게 어느 성도가 나 저 사람 아는데? 옛날에 이랬던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공동체에서 잊지를 못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과거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니 괜찮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떠났다가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또 들키면 또 떠나야 되고 결국에는 영적인 모습이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마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마는. 우리의 허영, 우리의 교만의 모습을 벗어내는 시작점은 어딘가 하면 고백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고백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모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허영의 모습이 벗어지려면, 치료가 되려면 시작점은 어딘가 하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사람들에게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의 신분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은 사람이에요. 용납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I have sinned against you.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화려한 것을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작은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속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올해 2020년도에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정말 멋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있을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랑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도전합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